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이야기의 무대는 엔게디입니다. 광야 중에서도 생수가 흐르는 곳, 야생 염소의 바위 틈 사이입니다. 사울은 3천여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그 바위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은미자매님이 먼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도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왕은 추격하고 도망하는 다윗은 숨었는데 결국 동굴 안에서 만나게 되네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아, 윗동네에도 그런 속담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어두운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대가 된 것이죠. 시험대라는 말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자기가 갚을 수 있었죠. 자기 손으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 우연 속의 섭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복수를 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그러니까 왕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자기의 칼을 들어서 자기가 사울을 심판한다면 내가 심판자다. 여기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시험 때에서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원수를 만나 지금이 기회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잖아요. 안 죽인 걸로 만족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 마음이 자책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떨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윗은 옷자락이라는 상징을 훼손한 것만으로도 두려워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판단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신앙이 담겨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시 왕의 옷자락은 단지 왕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옷자락 끝에 다는 찌찌트라는 옷술이 나오는데요. 이 찌찌트는 율법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냥 옷에 구멍 내고 온 거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권위를 훼손한 것이고 그는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합니다.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윗의 우선되는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저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 한 말들이 인상 깊었어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에는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한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드립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번 부르는데요.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고백이라면 사울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장면은 정말 당신과 나의 존재와 존재로서의 마주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사울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내 원수 같은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나에게 어떤 존재로 맡기셨는지를 기억하고 사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죠.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사,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목사,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아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권을 상속할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관계의 본질, 그것을 발견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겉에 입은 어떤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존재의 중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저의 경험을 나눠보자면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인들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도 지금은 안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친구로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너무 쉽게 나의 정의로 판단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가 저를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끔 만들고 또 억울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어요. 보통의 저라면 저도 똑같이 똑같이 어떤 그런 복수 같은 거를 하고 싶었을 생각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진 않았지만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기도를 했어요. 저의 마음에 믿음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또 왜 그런지 따지기보다는 그냥 제가 더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훈련이 바로 그 오늘 은미자매님이 고백하신 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을 들고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분노가 쌓여지고 원한이 쌓여지고 우리 그렇게 마음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훈련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믿는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도망자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갈 때 누군가를 탓하면서 분노를 쌓아가고 원수를 갚을 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의 원수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까지 이렇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을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방식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 자매님께서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이 장면에서 사울이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다윗이 내 아들이었지, 내 사위였지, 나의 동역자였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나의 장수였지. 이 다윗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때 우리의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에 눈이 멀죠. 그런데 눈이 멀어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켜지면 사실은 모두가 불쌍히 여긴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의 눈물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 회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에는 감정은 많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감정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우리도 감동은 잘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바꾸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울은 잠시 감정에 끌려 슬퍼했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사울은 눈물을 흘렸지만 죄는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완고해서 결국은 우리의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꺾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오뚜기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내 후손이 끊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다윗에게 또 맡깁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가 찌르려고 하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장수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다윗의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학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시는 길을 볼 때 제자들이 훗날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셨듯이 다윗도 사울을 보존하면서 사울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으신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공동체 모두에게 학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옷자락을 이미 자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말과 판단으로 차가운 침묵으로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을 내 손으로 내려 찍으려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저는 이 엔게디 광야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엔게디 광야가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곳인데 제가 12시간 동안 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마실 물도 없고 손전화도 없어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의 목자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잃을 때 제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볼 때 저 길이 안전한 것 같아서 내가 부축하고 있었던 다치신 집사님을 거기 앉혀드리고 도울 수 있는 안전요원을 찾으러 방향을 전환했던 그 순간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와 다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끝까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배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왕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광야를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00만 명이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서 그 광야를 지나갔죠. 목자를 따라가는 걸음만 광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그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중 식구들도 그리고 우리 은미 자매님, 사라 자매님도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엔게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끝까지 원수를 찌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랐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또 신뢰하며 나가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충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상처를 입은 자의 길을 선택하되 상처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침묵이 연단이 되게 하시고 절제가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꿈꾸는 우리의 손끝에서 한 조각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대신 한 조각의 침묵과 한 조각의 신뢰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들었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춘 다윗의 손을 본받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다윗처럼 말이 아닌 행동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동굴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시는, 밤을 낮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순간 사울을 찔렀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 다윗이 그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칼을 내려놓은 것, 예 하나님,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주보는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랑 같이 놀러 갔었어요, 잠깐.
네네.
갔다가 그다음 돌아와서 그다음 동아리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 모임에서 같이 친구들 만나고 그냥 평범한 일상 보내다가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북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또 저한테 질문도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수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어느덧 누가복음도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2장밖에, 2장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자,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도 더욱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네, 자, 7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혹시 무교절과 유월절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하거든요. 먼저 무교절과 유월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보통 7월 14일 일몰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가 유월절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만 먹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뺀,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교절 또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데, 유월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무교절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무교절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인 거군요.
네, 맞아요. 유월절의 시작이 곧 무교절의 시작이고, 또 유월절은 14일 저녁에서 15일 저녁까지 하루인 반면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무교절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은 의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난감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식사 장소를 잡을까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제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머물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구네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것처럼 또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이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질 않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전부 나오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때도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기 집을 내어준 주인과 같은 태도인 것 같아요. 둘을 연결해서 생각하니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소자매가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미소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목길목마다 이름 없는 자들이 대가 없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월절을 위해 집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름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와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유월절이 시작됨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이 진행돼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이 제자들을 위하여 찢길 자기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게 될 자신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는 유월절의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찢기고 피 흘릴 것을 다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엄숙한 성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상 위에 있다고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예수님을 팔 계획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들켰다는 생각으로 뜨끔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룟 유다는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계획을 폭로하셨으니 정말 놀랐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놀라는 건 비단 가룟 유다만 아니라 제자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자기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놀라지도 뭐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 보이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네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 배신자가 다른 것도 아닌 자기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식사 중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자,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고 하고 있죠?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퉜다고 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기에 이 중에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거기에 크게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을 펼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나의 출세에 가장 방해가 될 만한 경쟁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누가 보였던 걸까요?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다 경쟁 상대로 보였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큰 관심 두지 않고 서로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각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하며 또 직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불리며 그들 위해 군림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나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큰 자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자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 또한 더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방 나라와는 정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께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자들이 항상 지켜봤으니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올 걸 말씀하신 후에 자 그런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왕 자리에 오셨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길 원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기대감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은 결국 제자들이 원하는 자리를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만일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미소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 있죠?
섬기는 자로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께서도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는다고 한다면 제자들 또한 어떤 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시는 의미가 되네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이말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왠지 예수님의 말씀이 축복처럼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낮은 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미소자매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해 줬어요. 자,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걸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자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자리가 아닌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만일 어린아이에게 왕의 자리에 앉혀줄 테니 평생 엄마 아빠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이에게는 저주일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왕의 자리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자리에 앉혀준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로 내 자리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다른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니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이러한 축복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 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에도 갈 수 있다고 각오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여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제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훗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돌봐주며 그로 하여금 바로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지하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며 또한 우리가 넘어질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형제를 더욱더 굳세게 세워나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진정한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더 낮은 곳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쭉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계속 많은 걸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본인의 출세를 원하고 본인의 지위가 더 높아지기만을 원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대입해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가끔은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높은 지위나 출세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행할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 그 깊으신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믿어서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일이 저에게 닥쳤을 때는 뭔가 그 일을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 제자들 오늘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소서.